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앞부분에 나왔던 2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원래 뭐 하나의 단락으로 붙어있는 내용이니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께 부탁을 하죠. 절을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에 매달리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때 부경화를 누릴 때 우리 아들들이 가장 귀한 영광과 부경화를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이분들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을 전해 들었는지 직접 보았는지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했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왜 분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앉기를 원했는데 여기 나온 열 제자도 다 그걸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령 뭐 어린 아이들이 과자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세 명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다른 두 아이에게 상의하지 않고 혼자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두 아이들은 어떨까요? 분이 나겠죠. 분이 나서 어떤 녀석은 욕을 할 거고 어떤 녀석은 가서 막 쌈박질을 할 테고 뭐 물론 자포자기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분이 나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내가 먼저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왜 저 녀석이 먼저 십자가 지러 갈까? 이것 때문에 분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좋은 자리, 저 부경화가 있는 자리 한두 사람만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저 녀석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해?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분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열제자나 앞에 나왔던 야고보 요한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예수님은 참 마음이 서글펐겠다 싶습니다. 12명 중에 쓸 놈이 한 놈도 없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12명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5절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쓸데없다. 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3년이나 데리고 다녔지만 이런 반응이나 보이고 이런 생각이나 갖고 있고 도무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고 내가 괜히 헛고생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제자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5절부터 28절까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설교하시지만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이 설교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나서 믿음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만 놓고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쓸데없이 헛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이래도 그래도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뒤에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또 주님을 섬기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이제 뒤늦게 나아가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과 관련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아마 12명 다 불러 모았겠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어요. 집권자들은 같은 동족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고관들도 같은 동족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나온 열두 제자들이 다 집권자들 고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건 집권자들 고관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고, 그 이유는 너와 비슷한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를 섬기는 자가 되라. 뭐 고관이 되라, 집권자가 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될 거다. 이런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 결국엔 크게 될 것이다. 이 뜻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은 빡빡 지우셔도 됩니다.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열두 사도들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섬기는 자 종으로만 살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고관들이나 아니면은 집권자들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고 섬김과 헌신의 길이었을 뿐이지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 맨 처음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으로 순교하고 어쩌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오른쪽에 먼저 달랑 앉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 번도 높은 사람 고관 대장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어느 정도로 섬기시느냐,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의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섬김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제자들조차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5절부터 28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섬길 것이다. 그리고 죽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자들에게는 그냥 종이 되라고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죽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더 크고 강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지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알죠. 죽어준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자 한 쪽도 내가 안 먹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여기 나온 열두 제자들처럼 세상 욕심 가득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내가 섬겨줄 뿐만 아니라 죽어준다? 참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은 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해할 여지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내용이, 우리 금요일날부터 보았던 부분부터 오늘까지 이 내용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람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너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그리고 너보다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쭉 설교하셨어요. 아홉 번이나 나눠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작은 자, 너에게 죄를 짓는 자, 너보다 연약한 자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종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을 위해 죽어주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이 이웃사랑인지,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지. 그래서 조금 이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말이고 이걸 대체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 그러면 종종 이렇게 헷갈려하거나 좀 아리까리한데 두리뭉실한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란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걸 지적으로 알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 그러면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가 주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알기만 하면 절반만 믿음을 가진 것이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이란 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말은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섬김입니다. 섬겨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육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일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것. 그게 섬김이죠.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막 머리로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저 사람이 귀한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육신을 움직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섬김이 있어야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과는 좀 많이 다르죠.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같은 경우에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 피해 주거나 죄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섬겨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크게 보면 율법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복음은, 주님이 주셨던 명령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도 안 끼쳤는데요, 나는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요, 율법에서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상처를 가서 어루만져주고 거기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어떤 은혜와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갖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큰 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큰 자가 돼야지 으뜸이 돼야지 여기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50 정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주면 예수님께서 100만큼 주님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은 예수님께 받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 때렸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먹듯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잘해줘도 남편이 나를 배신 때리고 잘해줘도 자식이 나를 배신 때리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급을 약속하시는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도 주시니까 다른 많은 것들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뭐 높여주시건 낮춰주시건 이렇게 하시건 저렇게 하시건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 쳐다보면 절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셨는데 나도 그걸 주님께 갚아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작은 자여도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이 연약한 자여도 내가 잘해줘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자가 되자. 그리고 잘 섬겨주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보답을 하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흉보거나 욕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때로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원래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이지 그래도 나는 잘 섬겨주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목숨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하여도 도무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매사 어떤 문제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들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늘 마음을 품고 결심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잘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내 주변 사람들의 종으로 그렇게 보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